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계속하여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제물을 해마다 바치는 일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은 해마다 그들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도 속죄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두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원하시지도 즐거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계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그렇게 하셨으나 그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유효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당신의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뒤로 내가 내 백성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들의 죄와 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신 있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제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끔찍한 일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정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낸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고 더 오래가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늑장을 부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명기 제33장 하나님을 사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유하고 오른손에는 활을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고보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이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이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을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물을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뿔과 같은 유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가치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치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새와 노수로 만든 문 빗장으로 너희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과 같으시는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징계할 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고보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틀 뒤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42절에 모두가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야말로 바른 고백으로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도 역시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보니 참으로 그분이 나와 세상의 구주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이지만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 되어질 때 진정한 구세주를 경험하게 됨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끝내신 예수기도 일행은 본래 가시려던 대로 갈릴리로 가시지만 고향에서는 믿음을 기대하지 못하시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1절 중심으로 증거를 통한 열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3절에 말한 다음에 다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에 복음의 통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여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15절에 증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확인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맛본 생수의 맛을 소개할 것이고 이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39절 상반절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설픈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39절 하반절이죠. 이런 이유에서 복음의 능력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다름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주님께로 다가서고 있음을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40절 상반절이죠. 복음은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청하는 이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0절 하반절이죠. 분주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들의 기대를 위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단 이틀을 살고도 사람들의 변화는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1절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였음을 요한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2절 중심으로 삶에서의 확인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 속에서도 몰인정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면서도 복음을 삶 속에 확인하고 그 확신에 머무르는 보다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4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편에서 볼 때는 너무 몰인정하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현된 이 말 속에는 가시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 같은 하찮은 여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만 들었다면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역시 그들이 바람직하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것으로 전한 자는 위로를 삼아야 함을 배웁니다. 바울의 자세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이죠. 결국 자신에게 복음으로 베푼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음이 확고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4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언약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으로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이 친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는 42절 하반절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친히 듣고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는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전달해 줘도 친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친히 들을 때야 예수도께서 이 사람의 구주,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3절에서 45절의 말씀 중심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목적지인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상황을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3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틀을 그들과 함께 머무신 주님은 가시려는 노중에서도 제자들을 교훈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4절인데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경계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도 가능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이해하는 깊은 경지의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평가는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들이 듣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 때문이었음을 요한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45절 상반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이틀을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도 환영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45절 하반절이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청하여 이틀을 함께 하였던 것과도 같은 이유였음을 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만나 부활을 확인시키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같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라야 믿겠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언약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불변하는 증거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표징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없애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백성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틀을 주님과 함께 머물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에 들어서가 아니라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전에 듣는 것보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을 수 없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경계에도 불구하고 가신 곳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의 이론과 연결한다면 보고 확신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When we reach that home and lay our burdens d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join the saints and wear a robe and cr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the pearly gates unfold for you and m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ee the Christ to set the captive fre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song, that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계획에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교회를 굳게 세운 이가 바울이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는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 베드로의 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빠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도중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러 간 것은 모세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에 새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데아라 가는 부인과 그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곳 아테네 마르스 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바울은 많은 반대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가 자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파괴되고 그 일행은 말타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출되고 세 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한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